창세기 94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첫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차이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화는 생명 안에서의 신진대사적인 바뀜이며 성숙은 변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변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생명으로 충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될수록 더 많이 생명으로 충만됩니다. 누구도 변화되는 것 없이 생명으로 충만될 수 없습니다. 채워짐의 정도는 변화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생명의 충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합니다.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탈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3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25장부터 32장까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생명 안에서의 바뀜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장들은 다루심들로 가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20년을 라반의 손 아래서 보냈습니다. 그러한 세월 동안 그는 계속되는 다루심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20년간의 다루심 후 어느 날 밤 부니엘에서 주님이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인 그의 대퇴부에 손을 대셨으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변화의 시작을 표했으며 변화의 과정은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들에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그러나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로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더 이상 진전된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때 그의 변화가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37장에서는 야곱의 성숙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는 뚜렷한 세 기간, 곧 다루심의 기간, 변화의 기간, 성숙의 기간이 있습니다. 27장, 37장, 47장의 세 장을 비교해 본다면 당신은 다루심들과 변화와 성숙을 볼 것입니다. 47장에서 야곱의 성숙은 고봉에 이르러 온전히 표현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성숙의 표현을 다룰 것입니다. 성숙의 표현.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책망이 없음. 야곱의 성숙의 첫째 표시는 요셉이 아직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꾀하였다가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었지만 야곱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너희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가 나를 거의 죽였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5장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과 27절은 야곱의 마음과 그의 영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과 마음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마음이고 영은 영임을 압니다. 26절은 야곱의 마음이 마비된 것을 말하고 27절은 그 아비 야곱의 영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떤 번역은 그의 마음이 냉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감각한,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영은 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야 하고 우리의 영은 소생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점점 그리스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감각합니까? 당신의 영이 소생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소생되었습니까? 나는 그들이 영 안에서 소생되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의 흥분은 영과 마음의 혼합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혼과 영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영은 혼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영 안에서 소생되고 살아있고 흥분되지만 마음은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는 뜨거워야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차가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불이 활활 타는 난로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냉장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어릴 때 우리는 주로 마음 안에서 소생되고 영 안에서 무감각합니다. 당신이 더 어릴수록 당신은 더 많이 마음 안에서 소생되고 영 안에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랄 때 당신은 어느 정도 마음에서는 무감각해지고 영에서 소생됩니다. 45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성숙한 성도였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의 마음은 무감각하였지만 그의 영이 소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성숙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과 영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세속적인 저서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의 영이 소생된 까닭에 그는 누구도 어떤 일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혼생명은 온전히 죽은 바 되었고 그의 마음은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야곱의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었던 까닭에 요셉에 관한 좋은 소식은 그의 마음을 흥분케 한 것이 아니라 영을 소생케 했습니다. 내가 청년들의 열광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청년들은 열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이며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쉽게 열광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이들은 마땅히 열광해야 합니다. 그들이 열광하지 않는다면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항상 쉽게 열광합니다. 나는 최근에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나의 손자들 중 둘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가져왔었습니다. 7살 난 사내아이에게 나는 호두 까는 기구를 주었고 4살이 채 못 된 사내아이에게는 조그마한 장난감 차를 주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은 너무나 흥분해서 좀처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잠자코 있지를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심지어 그 호두 까는 기구를 선생님이나 그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자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선물을 장로들 중 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흥분하여 그것을 다른 장로들에게 구경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가 장로 되기에 합당한 형제인지를 의심할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와 같이 흥분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흥분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흥분되지 않았으므로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는 이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만일 나의 7살 난 손자에게 동생을 꾸짖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자마자 그는 그의 어린 동생을 꾸짖을 것입니다. 그는 꾸짖는 나이이고 꾸짖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기를 배우는 것은 바깥의 가르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우리는 꾸미지 않고 앞지르지 않고 행위가 없는 한 성도를 봅니다. 그는 성숙에 이르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감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6절이 야곱의 마음이 그 좋은 소식에 충격을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무감각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하게 충격을 받고도 그들의 혼이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었던 몇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인 야곱은 요셉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감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명이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성숙을 모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이지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이 마음 안에서 무감각하고 영 안에서 소생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의 손자들이 흥분되었을 때 그 행동은 순수하고 천연적이고 자발적인 까닭에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숙의 표현에 관한 이 메시지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젊은 사람들은 열광해야 합니다. 만일 젊은 사람이 열광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당신보다 더 성숙한 것처럼 가장하지 마십시오. 가장하는 것은 죽일 뿐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 창세기 46장 1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들을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3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6장 1절에서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드리기 위해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희생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희생들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희생들을 드릴 목적으로 부엘세바에 갔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야곱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가 희생들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약의 용어들을 사용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가 여러 방면에서 체험하여 온 그리스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경배입니다. 그러나 이 경배는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될 때 우리는 자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엘세바로 가서 희생들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밤에 하나님이 이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이상 아닌 이상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부엘세바에서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적어도 두 번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릴 때에는 종종 주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제게 말씀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6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대신 그는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밤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일종의 교통을 봅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혹은 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배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야곱의 성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명의 정도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정도는 항상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관계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러한 정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꾸미고 서두르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모방하고 있는 그 생명의 정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어떤 정도까지 자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그러한 정도와 관계 있는 생명의 표현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셉을 보았을 때 자신의 흐트러짐을 나타내는 흥분이 전혀 없음. 야곱의 성숙의 또 다른 표시는 그가 요셉을 보았을 때 자신의 흐트러짐을 나타내는 흥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었던 까닭에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흥분 속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제가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나의 손자들은 흥분하다가 너무 흐트러져서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 중 하나이는 너무 흥분하여 심지어 가구 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한 흐트러짐을 보이는 아이들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흥분되어야 하고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들과 집회소들은 흥분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 흥분으로 지붕이 떠나갈 듯이 떠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흥분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흥분될수록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감각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흥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며 정상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이라는 표시이므로 나는 그들의 흥분을 즐깁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들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흥분 속에 흐트러짐이나 무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흥분할 때 당신의 영은 조심하라, 너무 심하거나 너무 지나치지 마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통제는 합당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열광하기를 권합니다. 비록 나는 나이 든 사람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집회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년 집회에 참석하기를 더 좋아하고 청년들로 가득 찬 교회에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아직 변화와 성숙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나타남은 마침내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줍니다. 애굽에 도착한 후 구걸하지 않음. 애굽에 도착한 후 야곱은 어떤 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에는 어디에 가든지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구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고 강탈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조만간 그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기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과 그의 삼촌을 탈취하였고 심지어 아내들을 탈취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나이 들었을 때 그 자신이 탈취당했고 그의 아들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도착한 후 위치상으로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숙의 강한 표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명하고 요청하는 대신 야곱은 그의 두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구걸하고 요구하고 명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어느 가족 중에서든 어린아이들에게는 요구가 많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은 사탕과 과자와 장난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자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어릴수록 당신은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장로들과 형제자매들에 대해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린 젖먹이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젖먹이는 요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젖먹이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신이 어리다는 암시입니다. 지나치게 기도하는 건 역시 미성숙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성도들은 장로들이 겸손하지 않거나 충분히 부지런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들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장로들을 위하여 부적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어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더 적게 성숙합니다. 당신이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들 역시 유치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 저는 감히 교회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그 상황을 아십니다. 오 주님,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사실 교회에 대한 비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 교회를 다루시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교회가 당신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까닭에 교회를 위하여 매우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나도 책망하고 애걸하고 요구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나임에 있는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 대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 속에서 그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숙의 특징을 모방하려 들지 마십시오. 리 형제님은 6개월 동안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6개월 동안 계속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였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걸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한 활동이 없음. 야곱은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을 위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그의 성숙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게으르고 쇠잔했거나 행동할 힘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다면 그의 아들들에게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체험으로부터 그는 그의 운명이 자신의 손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려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그의 평생에 그를 기르신 분으로 말했습니다. 48장 15절과 16절에 있는 야곱의 말은 3일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적인 분이 아닌 야곱의 체험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을 봅니다. 이 구절들에서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삼중 언급,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야곱을 평생 기르시던 하나님,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를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을 평생 기르시던 하나님은 그 영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는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야곱의 체험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르시는 돌봄을 체험하였습니다. 기르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자는 다만 먹고 쉬기만 하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들의 존재를 위한 모든 양식은 목자로부터 옵니다. 목자에게는 야곱의 운명과 존재가 절대적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놀라운 예증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숙하여 애굽에 도착한 후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숙의 또 다른 표시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축복함. 이제 우리는 야곱의 성숙에 대한 가장 강한 표시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의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후 최초로 한 일은 바로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축복하는 손 아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보다 더 높은 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으로 인도받은 후 공손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와 종교와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야곱은 바로의 앞을 떠나려 할 때 다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은 생명의 넘쳐 흐름이요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넘쳐 흐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이 그들에게 넘쳐 흐르도록 생명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한 생명의 넘쳐 흐름이 있으므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먼 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통찰력이 깊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적인 두 눈은 흐렸지만 그의 영은 명료하였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우수 쪽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좌수 쪽에 위치하게 하여 그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으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적으로 매우 분명하였으므로 그의 두 손을 어긋맡겨 그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 기쁘지 않아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그의 두 손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그는 아무것도 맹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숙하였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던 까닭에 영 안에서 분명하였습니다. 그의 영 안에서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뒤에 우리는 야곱의 성숙한 생명은 축복들로 충만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그러한 축복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운명과 관련된 예언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넘쳐 흘려보낼 정도로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명이 성숙했다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